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사악한 자의 집을 통찰하시며 악한 자들을 멸망으로 파멸시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지를 말씀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지혜란 그 끝을 아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일의 그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그 끝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미리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됨을 진리는 일관되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 그 과정과 결말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특징들이 만약에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의인의 특징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엿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로우신 자라고 성경이 예, 말씀을 하고 있죠.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 말합니다. 의롭지 않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누구만 의로운 존재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로우신 존재이십니다.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신데도 인간들이 자꾸 자기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잠언은 거듭 교만한 자라고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복음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모든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는 악인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여, 이 죄인이 오늘도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저는 주님께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악인의 집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악인의 집 전체를, 그 악인이 사는 그 집의 그 자녀들, 그 자손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 악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악한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지. 하나님은 소상히 그 악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감찰하시고 마스켈이라는 말은 통찰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악인의 그 마음에서, 그 심령에서,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움직임들을 낱낱이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악행을 오랫동안 지켜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에스겔 말씀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인들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그 악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인을 어떻게 환란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인데 재앙을 뜻합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는 악인에 대해서 그 악인의 집을 오랫동안 관찰하시다가 결국 그 악인에게 재앙이 닥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잠언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던지시느니라 메살레프, 그냥 던진다는 말이 아니고 파멸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유리잔이 있는데 이렇게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죠? 쨍그랑하고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버리겠죠. 하나님이 파멸에 던져버린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그 악인의 결국 결말이다 라는 사실을 진리가 말씀합니다. 이 악이 횡행하는 시대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악인을 바라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악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우리 자신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 악이 횡행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벌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에만 진력하는 것입니다. 악이 모두 잿더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뉘우치지 않는 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교만을, 자기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자는 그의 마지막은 결국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디 돌이키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살 길을 찾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으로부터 그의 귀를 닫는 자, 그 또한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가난한 자가 우리 주변에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들이 왜 가난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않기로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가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잡거나 그것을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가난한 자는 반드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은 말씀합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오템이란 말인데 입술을 닫거나 귀를 막거나 창문을 닫는 이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려면 귀를 이렇게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막, 그리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냥 창문을 다 닫아가지고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외부로부터의 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관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무관심이 있고 하나는 소극적인 무관심이 있습니다. 전자는 악랄하게 모든 관심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그냥 내가 내 의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고도 쉽지 않아하는 악랄한 무관심입니다. 악랄한 무관심. 후자는 의도하지 않은 무관심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일에 뭐 정신이 마음이 팔려 있어서 고의적으로 고의적이지 않게 고의적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되는 무관심하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아내의 생일을 까먹는 거하고 진짜 바쁜 일 때문에 아 생일이었구나 이건 다르잖아요. 돌아오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극적 무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저 가난뱅이 또 저렇게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악랄하고 무자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있어요. 부르짖는 소리. 가난한 자가 왜 부르짖을까요? 궁핍의 고통 속에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제발 도와달라는 간절한 절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귀를 틀어막아서 외면하는 이 악인에 대해서 잠언은 그런 자가 당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자에게는 저주와 같이 그에게도 동일하게 궁핍함으로 그가 울부짖게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의 대가가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섭리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하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극렬히 무관심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때 그 가난한 자들이 겪은 동일한 고통이 그에게도 찾아오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귀를 틀어막고 철저하게 무관심했듯이 그 자신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고립을 하나님의 징벌로서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게 대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대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남한테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표독하게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표독함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온다.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선을 베풀었느냐? 그럼 너도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에 너도 다른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요긴하게 도움을 받는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보답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심히 타락했고 부패했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아주 이 문제가 많은 이런 사악한 자에 지나지 않으니 주여 저를 매일매일 깨뜨려 주시고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깨뜨려지고 더 온유하고 선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필요해요. 본보기가 좋은 본보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본보기가 있으면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아, 저분처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게 좋은 선한 모델이 있다는 게
훌륭한 부모님이 있어서 부모님이 좋은 모델이 주신다든지 아니면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 선생님 그런 은사님 아, 저분처럼 아니면 뭐 주변에 훌륭한 형이 그렇든지 누나가 그렇든지 뭐 어떤 좋은 선배가 있든지 회사에 훌륭한 상관이 있든지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참 우리 그리스도인 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흠모하고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그 존귀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넘쳐나시는 사랑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큰 바위 얼굴처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던 그 소년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동네의 큰 바위 얼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인간은 다 냄새나고 죄인에 불과해요. 거울로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면서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항상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열려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악인의 집도 조용히 관찰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그 마음과 행위를 말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4절을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선물은 화를 그리고 가슴 안의 뇌물은 맹렬한 진노를 진압한다. 이렇게 직역이 있습니다. 본절은 부정한 뇌물이 얼마나 치명적인 효과를 불러오는지를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선물, 품의 뇌물 다 뇌물을 가리키는 거죠. 뇌물. 자,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뇌물은 둘 다 주는 건데 뇌물은 악한 의도와 목적을 은밀하게 이루기 위해서 전달하는 선물이 뇌물입니다. 쉬게 하고 이급해 정복하다 진압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모든 포악한 분노가 은밀한 선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면 또 맹렬히 타오르는 분노가 뇌물에 의해서 그게 그쳐진다면 자 보십시오. 뇌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네. 포악한 분노 그리고 맹렬한 분노도 뇌물을 딱 쓰는 순간 그것이 다 사라진다. 소멸된다. 잠재워져 버린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악을 다스리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선물함으로 그 노를 가라앉히는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분노의 불꽃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악인에게 그가 좋아하는 뇌물을 딱 들이밀어서 그 악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악을 척결하고 그 악을 드러내서 돌이켜 회개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 펄펄 끓는 그 분노의 악에 대해서 뇌물을 써서 그 악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효과는 치명적이다. 어떤 분노도 뇌물을 먹이면 다 소멸돼 버린다. 그만큼 뇌물의 위력이 막강하다는 얘기라. 자 그러니까 뇌물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혹은 나의 어떤 이권을 결정짓는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나에게. 자 그럼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가 좋아하는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뇌물을 써서 내가 내게 입혀질 피해를 피하는 거죠. 나에게 일어날 불이익을 피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예. 그러니까 성경이 잠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너희도 뇌물을 써라. 그때그때 적당하게 화내고 화를 내는 분노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그때그때 뇌물을 써서 살아남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도구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분노를 끄는 것은 뇌물이 뇌물과 같은 친절이나 온유나 부드러운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악의 근본적인 문제를, 악의 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뇌물을 쓸 이유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뇌물은 불법한 것, 뭔가 법을 벗어나서 내 이익을 불법한 방법으로 얻고자 할 때 쓰는 게 뇌물인데,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뇌물을 쓸 일이 있냔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도 이런 악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좋아하는 어떤 것을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를 푸는 원리는 성경에 있고 우리는 진리로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노가 부당하고 불법한 것이라면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그 분노의 주인공이 악인임을 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악인의 진노에 대해서 의인은 뇌물을 쓸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악이 분노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상대하거나 상응할 어떤 이유도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악인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뇌물을 쓰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자가 뇌물을 써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악인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괴로움을 감당하라는 거죠. 뇌물을 쓰고 비굴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네로에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뇌물을 바쳐서 목숨을 구원하기보다는 기꺼이 신앙을 지키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아직 우리가 뇌물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극단의 상황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 안 하게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이 유혹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돈을 조금만 쓰면 빼낼 수 있어. 돈을 조금만 쓰면, 저 악인한테 조금만 뇌물을 먹이면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때 그리스도인이 내게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걸 안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자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로운 자에게 즐거움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불의와 불법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반대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즉각 뭔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공법과 정의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공의로운 길로 행할 때 성도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영혼 가운데 생겨나고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은 예,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뇌물을 사용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불법을 덮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불의와 불법을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근절하려는 삶으로 그는 그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돌아서서는 불법과 불의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겉으로는 언제나 정의, 평화, 평등 이런 거 외치는 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불의하고 온갖 그들의 특권을 누리고 불법을 일삼는 이런 표리부동한 뭐 어떡하겠어요? 악인들인데, 양심에 화인 맞은 악인들인데.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악을 행함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껴요. 뭔가 악한 일을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모하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막 쾌재를 불러요. 어? 자기들의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누가 봐도 악인데 그 악을 행한 주도한 사람들은 그 악의 결과물에 대해서 즐거워해요. 그래서 악인들이에요.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일들이 불의하고 악한 죄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을. 적어도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악이다 저거는. 저거 사람은 악인이다. 이 정도는 분별이 돼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습니까? 어? 뭐가 악인지 선인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연인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라고 하는 부동의 불변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조차도 무너져버렸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단언,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불의요, 그건 불법이요, 그건 악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공의를 행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가는 자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불법하고 불의한 길로 행하는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들의 행한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망하게, 메히타, 파멸에 이르게 된다. 악인은 항상 이런 단어가 따라다. 파멸, 파괴, 네? 멸망. 그게 항상 악인의 끝입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의인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악인들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법이 집행될 때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가 죽었다고 이제 생각되니까. 모든 악이 드러나게 될 때 결국은 패망과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악인은 낯을 싫어합니다. 밤을 좋아합니다. 다 가리워지니까 덮어지고.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밤에 행한 모든 악을 대낮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이 죄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최후는 반드시 패망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그 악한 욕망과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법대로 과정에서는 사탄 마귀가 이걸 움직이면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성경은 항상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악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로운 길을 고집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10명 중에 9사람이 악을 행하고 뇌물을 먹이고 불의와 불법한 일을 해서 승진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나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한 사람,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들로 그렇게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